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많기도 하죠. 특히 이 겨울철 겨울바람은 사람의 체감 온도를 떨어뜨려서 추위를 더 느끼게 만듭니다. 동지 섣달 기나긴 밤의 북풍 한설은 온대지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산에 있는 야생 동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산 중에서 굶어 죽는 경우가 더러 생겨납니다. 여름은 여름대로 태풍이 불어닥치면 그 바람에 들판의 비닐하우스가 통째로 날아가고 지붕 위에 스레타나 기왓장도 날아가고 또 심하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거리에 서 있는 전봇대도 넘어집니다. 이런 태풍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바람을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여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바람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일으키는 바람으로서 투기의 바람, 미움의 바람, 분노의 바람, 욕망의 바람 등등이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은 얼룩에 달아오르는 숯불을 담은 화덕과 같아서 언제라도 악으로 불이 옮겨붙을 바람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심령 속에도 이 바람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화산처럼 활동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 중에 중독성이 있고 무서운 바람이 춤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바람은 외도의 바람입니다. 이 외도의 바람은 사실 바람이 아니라 태풍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태풍이 불어닥치는 것인데 외도의 바람이 한번 불면 집 전부가 흔적도 없이 날아가버립니다. 유혹의 바람, 폭력의 바람, 질병의 바람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바람들은 우리 인생을 뿌리째 지고 흔드는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여러분의 생활과 삶이 아무리 편안해도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바람이 불어닥치면 온 집안이 슛대같이 떼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분은 요즘 가장 무서운 바람 중에 하나가 SNS 바람이라고 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이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태풍보다 더 무서운 미친 바람, 광풍이라고 합니다. 도로 한복판에만 횡단보도를 지날 때도 달리는 자동차를 주의하며 신속히 건너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걸으며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교통 흐름에는 전혀 관심이나 주의력이 없고 횡단보도 신호가 언제 바뀌는지도 모르고 손에 이것을 쳐다보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현 세대에 복음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성경책을 가진 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생명의 말씀 한 줄기 들어갈 틈바구니가 인간 개개인에게 없어진 것이 아니냐 라는 그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은 한국이 세계에서 복음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이나 유럽을 가보았지만은요, 우리나라 청소년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 핸드폰을 들고 사는 나라가 없고 민족이 없어요. 다 핸드폰이 있죠. 그럼 이렇게 미친 듯이 핸드폰 들여다보고 사는 사람 없어요. 잘 안 그래요. 필요할 때만 봐요. 뭐 거의 그냥 이 SNS 바람은 미친 바람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너무 잘 살고 너무 편안하고 아쉬움이 전혀 없어서 복음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이 거의 맞는 말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가게에는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에는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때라고는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복음화율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고였습니다.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젊은 세대 2040 세대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고 손해가 온다고 싶으면 친구도 부정하고 교도를 부정하고 부모조차 부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너무나도 아픈 세월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절대로도 부정하고 주님도 부정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번호판 노력은 아날로그 원주민인 기성세대와 디지털 문명을 누리며 성장한 2040 세대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환경 조건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와 2040 세대와 소통도 어렵고 감정을 공유하기도 쉽지를 않습니다. 더 위험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여러 가지 디지털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것들에 쉽게 빠져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강해져서 자신의 유익이 우선이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억압받고 강요당하는 것을 끔찍히 싫어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 교회에 뭔가 합시다라고 하면 뭐, 참 잘 안 돼요. 특별히 1020 세대를 10대 20대 세대를 파란 세대라고 합니다. 영어로 파란이라는 머리 글자를 딴 의미입니다. 파란. 파란에서 F는 프루스테이션, 좌절. A는 aim, 목표, 목적. R은 리스크 티팅, 위험 감수를. 그 다음에 A는 amusement. Amusement, 재미. N은 network. 이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 새로운 단어. 이것이 파란이라는 그런 단어는 파란 세대. 한자어로 시련을 의미하는 파란과 동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대가 파란을 몰고 왔다는 것입니다. 파란을 몰고 왔다. 이 세대. 이 젊은 1020 세대, 2040 세대. 40대까지가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도 그렇게 해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는 집안에 파란이 일며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언제 티점 나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른인 우리에게는 어떤 바람이 붑니까? 아이들에게만 바람이 불고 청소년들에게만 바람이 붑니까? 어른에게 바람이 부는데 한 지역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193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허풍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허풍. 기아의 직장 내에는 허풍을 떠는 동네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허풍을 심하게 떠는 대상으로는 51.3%가 상사가, 직장 상사가 허풍을 그렇게 뜬답니다. 그리고 36.7%가 동료 직원들을 꼽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10명 중 9명은 상사와 동료를 보며 속으로 허풍 떨고 있네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더 허풍을 많이 떠는가는 질문에 여러분 누가 허풍을 더 많이 떤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가 물어봅시다. 남자면 여자입니까? 그 설문조사를 보니 남자들의 86.4%가 허풍을 떤다. 거의 90%가 허풍을. 9명 중, 10명 중 9명은 다 허풍쟁이래요. 허풍쟁이. 13.6%가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은 그래도 참 솔직한 편이죠. 여자들이 좀 정직합니다. 이 남자들 은금해가지고요. 여자보다 남자가 6배나 더 허풍을 뜬다는 거죠. 허풍이라면 한자 단어인데요. 떠풀을 하면 가짜 허, 바람풍인데 가짜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네, 바람이에요, 바람. 한국, 우리 한국 남성들의 허풍은요. 이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봄이 김선달의 허풍 아십니까? 이게 물을 가지고 쏘게가지고 얼마나 대동만 물을 팔아먹는 사람 아닙니까? 그 허풍에서 나온 거죠. 요즘 무서운 허풍은요,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 거짓말로 쏘게서 생각 속에 벼락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데 진짜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기 바람에 쏘가 넘어가므로 순식간에 수백, 수천, 수억 원을 날린다고 합니다. 이런 변형된 바람이 무섭게 부는 오늘날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집안에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지, 무슨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부도의 바람입니까? 고난의 바람입니까? 외도와 유혹의 바람입니까? 사춘기 자녀들의 바람 앞에 인생의 뿌리, 삶의 터전, 모든 행복의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바람을 어떻게 여러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런 바람이 많이 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요, 올 2026년 한 해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굉장한 믿음의 반석을 세워가는 한 해가 되어서 여러분의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식구 중에도 어느 한 사람도 무너지지 않는 강건한 반석 위에 세운 튼튼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주장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임을 고백하며 구원해서 오는 유익과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 신앙 고백과 진정한 신앙 고백의 차이, 참 기독교인과 외견상의 기독교인의 차이, 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과 다만 그렇게 생각만 하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이 대조물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과 두 집에 대한 대조이죠. 이들은 여러분 다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모두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집을 짓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형상이나 표면상으로는 차이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래서 땅에, 같은 땅에, 같은 설계도, 같은 모양의 집을 짓기를 두 사람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집은 외견상으로는 전혀 다른 점이 없어 보입니다. 부수적인 것들은 꼭 같습니다. 그리고 두 집이 모두 꼭 같은 시련,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나 이 두 집의 다른 점과 불일치점을 밝히고 있는데 그 강조,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두 집과 두 사람의 차이점은 시험이 찾아와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만 알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데 자신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경고의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잘못된 믿음을 발견하고 속히 잘못된 믿음 생활에서 돌아서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어서 무너지고 망하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 사람의 집을 짓는 행위와 같은 것인데, 지혜로운 건축가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일이고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공공 건물이나 개인의 집을 지을 때 반드시 먼저 하는 일은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를 반석같이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집을 짓는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이 예배당 지을 때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기초공사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포담을 쌓아야 되고 양백에 옹백도 쌓아야 될 일도 있고요. 밑에 이 땅을 파서 기초공사에 자갈을 넣고 그 위에 세멘 콘크리트를 넣고 자갈 위에다가 이 철근을 쫙 깔고 그 위에다가 또 세멘트를 얼마나 많이 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이 예배당의 기초는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자에게 맡겼지만은 제가 직접 보면서 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고 견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공사 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죠. 기초공사 끝나고 나면요, 이거 금방 뽁뽁뽁 올라갑니다. 위에 올리는 것은 뭐 참 쉽습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어느 한순간에 집이나 건물이 혹은 다리가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나라에 기초공사 부실해서 엄청난 재난사고 있었죠. 1994년 10월에 한강 다리 중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났습니다. 이 사건이 엊그제 같은데 1994년도에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다음에 1995년 6월 29일에 일어난 서울 서초구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연속으로 몇 개월 만에 일어났습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원인은 꼭 같은 원인입니다. 그 원인은 부실공사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오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태풍이 불어닥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안일하고 쉽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집에 부딪히는데 그 무너져 무너짐이 아주 심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비와 창수와 바람에 견디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비와 창수와 바람에 견디는 반석 같은 믿음. 하나님으로 주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고 행할 수 있는 이런 또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선물로 주셨죠.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나의 말을,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기에 강조점은 행함입니다. 행함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모든 재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풀어서 가르치는 가르침과 선포되는 설교를 평소에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구나. 나의 삶의 축복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면하는 자세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성공이 되고 승리가 보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30배, 20배, 100배 연대가 맺히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가장 격렬하게 반대로 반응하는 자가 사탄 마귀예요. 특별히 이 시간에 아주 격렬하게 긴장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악한 사람입니다. 반대하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그의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싫어함으로 방해와 시험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성도들이, 교인들이 가장 시험을 잘 드는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입니다. 이 말씀 들을 때 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들어가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을 딱 불어넣고요. 목회자, 설교를 전하는 목회자, 또 무슨 뜻으로 저 말씀을 하지요? 이런 의심을 하다가 무슨 뜻을 찾다가 말씀의 핵심을 다 놓쳐버립니다. 나에게 하는 거냐? 아주 나쁜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듣는 시간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험은 뭐냐면요. 아, 피곤하네.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피곤하네. 피곤한 생각을 들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핑계거리가 돼서 그냥 눈을 감고 있는지 혹은 좀 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마음의 집중력을 빼앗아버리고 해이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엉뚱한 생각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속에는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도 역사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신이 나도록 순간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악한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괴흉로 우리를 속이고 괴흉로 시험에 넘어지도록 만드는 자가 마귀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마귀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 하나님이시는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살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되게 하시고 행동이 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소서. 이런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런 믿음. 올 한 해 동안은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 그 어떤 것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 듣고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생겨나게 되겠습니까? 또 어디 다른 곳에서 어디 가서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말씀 들을 때 옵니다. 믿음은 드러내서 나며 이 말씀이 있잖아요.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 상태,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죠. 말씀을 들어야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성공적인 길이 제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사람들이죠.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베레아 교회의 성도에 대해서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아멘. 예,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 너그러워서란 말을 오픈 마인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픈 마인드. 설명해도 되겠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활짝 열어놓고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이 사람의 하나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구나. 많은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 묵상하며 상고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참 베레아의 지방에는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워했던 헬라 철학가들 가정에 이 철학자의 기부인, 기부인이라면 철학자의 부인을 말합니다. 기부인. 이 철학을 하는 기부인의 헬라파 그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왔다는 거예요. 성경과. 또 남자들도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하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시대입니까? 시대적으로 말하면 피파이 아주 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피파이 유대교뿐만 아니라요. 로마 정권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색출해 내가지고요. 끌고 가서 목을 잘라 죽이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초대교회 때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강력한 핍박과 시련이 비와 창수와 바람같이 일어나고 있을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 말씀대로 행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많아졌더라. 믿는 자가 많아졌더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한 환경과 초대교회 이때 이 말씀이 주어진 환경과는 천지차입니다. 천지차. 그때의 믿는 성도들의 신앙과 오늘 우리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성도의 신앙과 신앙의 차이가 믿음의 생활 차이는 제가 분석하는 데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느냐? 정말 믿음이 있느냐? 저는 신앙을 다닐 때 늘 선배 목사님들의 견뎌는 시간을 설교하고 교수님들도 설교, 교수님들도 동시대의 사람인데 일제 강점기를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70년대에 제가 신학교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요 핍박받은 옥중 성도들의 그 고난이 생생하게 살아있었던 때입니다. 그들의 고문과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그 환란당한 그것을 정말 피부로 느끼면서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이거는 태풍이에요. 누가 핍박합니까? 누가 강압적으로 교회 못 가도록 가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편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스스로 해이해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있었지 누가 강압적으로 믿음을 핍박해서 신앙을 포기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강한 핍박과 시련이 비와 창수와 바람같이 있어도 반석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것을 견디고 이기는 그런 승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어떤 시련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하나님에게 주신 믿음이 그나 부석한 믿음일까요? 그 쑥돌 같은 믿음일까요? 살짝 건드리면 바싹 깨지는 그런 믿음일까요? 아니요. 반석 같은 믿음입니다. 이번에 해물을 가지고 전혀 깨우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지도록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과 환란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연초 2026년 1월 1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 해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떤 시험이 올지 누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모습과 같이 올 연말에도 꼭 같은 모습으로 꼭 같은 건강함, 꼭 같은 신앙의 상태와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철두철미 하나님에게 반석 같은 믿음을 달라고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토대과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것은요 우리 주는 도전이 뭐예요? 매일 새벽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1년에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1년에 한 번도 죄송합니다만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죠. 안 그러면 가물에 콩나듯이 또 문동은 넣고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고 새벽에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요 매일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 자체를 위해서 새벽 기도 새벽에 나오나 여러분들이 새벽에 잠자는 것을 세심해가지고 뭐 자지 마라 깨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매일 낮에 모일까요? 새벽에 힘들면 낮에 모일 수 있나요? 뭐 직장 다 가버리고 뭐 학교 다 가버리고 누가 모여요? 그러니 일상생활이 시작되기 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루의 일상생활을 시작하자 이 말이죠. 새벽 기도는 끝이십니다. 뭘 그리스도인들의 편애기 위해서 새벽에 나서 교회 가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살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을 바로 제시하고 바로 인도하는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 따라가야 될것 아니에요. 네. 올 한해 동안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목사가 전하지만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제 목사를 도구 삼아서 자신이 하시고자 말씀을 새벽에 주시는구나.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 스스로가 보게 되는 거예요. 네가 뭐 뭔데 뭐 네 말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뭐 내가 성경 보고 바로 하겠다 하세요. 그래서 유단이 나잖아요. 엉뚱한 게 해석해가지고. 이 목사가 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성경에 흐르는 정확한 맥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해서 이런 말씀드리니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말이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살림의 말씀이 되고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어서 여러분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새벽에도 이제 내가 새벽기도에 결단하겠다. 왜? 매일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이라야 내 믿음을 새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지 우리의 믿음은 미신적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매일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동안에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분명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주시는 새벽 말씀 또 뿐만 아니라 매주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고 행하는 자가 계셔서 어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강한 태풍 같은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리거나 침몰하지 않고 굉장히 서서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비와 창수와 바람에 견디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오늘 경초에 여러분 새롭게 가지시고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서 앞으로 당연 닥치는 시험이 없기를 바라지만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어려움이 없거든요. 바다의 물결처럼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해내므로 2026년 한 해 동안 승리하며 축복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